이사야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아마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엄친딸이라고 그러죠. 엄마 친구의 딸. 어머니 친구의 딸. 저랑 동갑내기 그 여학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적을 얼마나 받아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압박이었는지 어떤 경쟁 속에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이렇게 내어 던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심한 비교와 경쟁 이런 구도 속에서 아직 꽃 피우지 못한 그런 어린 생명을 앗아가기까지 한 그런 잔혹한 그런 사회인 것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이제 빈번히 일어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남과 비교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경쟁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혹 내가 밀리지는 않을까, 내가 뒤떨어지진 않을까, 내가 실패하진 않을까, 나의 약함이 드러나서 흉이 되지 않을까,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칼을 가누어서 갈아서 그 칼을 다른 사람에게 겨누지만 결국에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러한 잔혹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다시는 이런 전쟁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이기기 위한 경쟁, 그런 경쟁으로 우리를 인생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실은 칼을 쳐서 보습, 이 보습이라는 것은 뭐 쟁기나 아니면은 뭐 극제 같은 이런 농기구에 쓰이는 그런 기구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제는 서로를 향해 칼과 창을 겨누지 않고 이제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걸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는데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경쟁하라고 보내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보다 더 가지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보다 더 뭔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 경쟁이라는 것, 남하고 비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제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지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해요? 이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라냐 아니라 하나님처럼 이렇게 눈이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3장 5절에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또 그 한마디에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이 흔들리지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나도 하나님처럼 뭔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경쟁의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심어주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와 경쟁으로 시작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경쟁은 나중에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경쟁, 어리석은 경쟁도 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와 형제가 또 서로 잔혹하게 형제가 형제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경쟁이 되어지고 결국 살인하게 되지 않아요? 상대방을 죽이는 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비교나 경쟁, 또 싸우고 전쟁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또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함께 이루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주는 마음은 딱 뻔해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내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자유롭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뭔가 나는 자유롭고 뭐 즐겁고 기쁜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 싶겠지만, 기차가 그 선로에서 벗어나서 막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잠시 잠깐은 자유로움도 쉽지만 결국에는 선로를 벗어난 기차는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제 넘어지거나 엉뚱한 길로 가다가 결국 파괴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떠난 인생은 결국 그러한 인생입니다. 내 때로는 잘 되는 것 같고 또 자유한 것 같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파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로는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사단이 주는 마음은 여전히 옛 습관, 나의 옛 자아에 머물도록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에,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 세상 속에 있었던 그런 모습과는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과 여전히 경쟁하면서 살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또 사람 눈치 보면서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는 이런 것에 여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어리석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가 있었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사단이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그런 시험을 줍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서 안전하게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할 거다.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뜻, 내가 원하는 어떤 정욕대로 내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요.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 믿음 좋잖아. 그러면 아, 네 방식대로 살아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호히 말씀으로 거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오히려 불신앙이죠. 그건 신앙이 아니고 교만이고 사단에 속은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세요.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 길로 행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길로 행할 것이다. 순종의 결단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결국 믿음은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있습니다. 더욱이 다 이해하고 우리가 깨달은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어떻게 보면은 묵종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 2장 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행하자, 히브리어로 아세라는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 행하고 듣는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그 의미가 있습니다. 행하고 듣는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듣고 행하지 않아요. 행하고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먼저 행함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셨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요?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이렇게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가 이른 아침, 그는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의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겠죠? 그러나 순종합니다. 심지어 아들이 가는 도중에 아버지, 이거 나무도 있지만 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장을 막 쪼개고 찌르는 그 아픈 그 질문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갑니다. 모리아 산까지 3일 동안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그를 멈추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준비된 수양을 그에게 보여주셨죠. 아브라함은 그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라고 고백하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바로 순종 속에 그 열리는 하나님의 뜻의 보여주심과 또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 그 은혜를 공급하심, 그리고 또한 자신의 필요를 채우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그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시면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뤄요? 때가 이르니 거두게 되리라.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때가 이르러서 우리에게 주실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결코 헛되게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시죠. 이사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에 행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이런 빛이 들어옵니다. 순종할 때 빛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십니다. 이미 그 빛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 빛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뿐이에요.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길로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빛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사야에서 이 빛은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여호와의 빛,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칼을 들지 않으셨죠? 창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내리쳐서 죽이는데 목적을 두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이기려고 경쟁하고 싸우려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시고 사랑하셔서 품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에 빛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에서 주신 그 말씀의 빛,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좀 바뀌어져야 될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단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방식에 비교하고 경쟁하고 눈치 보면서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약함을 내가 싸매어주고 경쟁하기보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빛, 여호와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깨닫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이전까지 했던 그런 나의 신앙 방식도 내려놓고 남을 먼저 생각해야죠. 이러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눈,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을 분명히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꾸십니다. 창과 칼을 보습과 낯으로 만들어서 이제 더 이상 겨누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우리가 달라지게 되고 가정이 밝아지고 그 빛에 우리 교회가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우리의 일터가 밝아지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또한 환하게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뭐 어떤 추리 장식으로 빛이 환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밝아지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